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탄 찬송 중에 많은 찬송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찬송도 있죠. 전사 찬송하기를 그 찬송 있잖아요. 그게 찬송가 126장에 있는 찬송인데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 가사는 조금 달라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Late in time이라는 말. 시간이 늦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긴 태어나셨는데 늦게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렸을 때에는 24일만 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언제 오시나 얼굴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 밤샌 적도 있는데 밤샜어요? 못 샜어요? 못 새죠. 잠자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때부터는 뭐 일주일 전부터는 시간이 너무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무려 400년이나 늦게 왔어요. 무려 400년이나 지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로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 4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400년의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성도들은 힘들어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우리가 이사야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수르, 바벨론, 애굽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다 지나가고 있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9편에서 이렇게 호소까지 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How long, O Lord?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쳐서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는 구약의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가 올라간 것을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성도들이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에서 아, 좀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아니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사자밥으로 던져지죠. 그 뭐 싸우는 투사들에게 그냥 던져지게 되죠. 온갖 고통을 다 받으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들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호소하는 거잖아.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도대체 언제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야 그냥 뉴스로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울부짖을 것 아니에요.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좀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호소를 하게 될 거예요. 이태원에 있었던 참사,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참사를 보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었던 아내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신 아내도 있고 그런 가족들은 하나님 얼만큼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요 라고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26장 찬송가 126장 2절에 late in time 늦은 가운데 라고 하는 말이 와 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늦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안 늦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시간표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의사인데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예수님에 관한 당시의 이야기들을 다 총집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 미루어 살피고서 내가 이와 같이 글을 써서 당신에게 드립니다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 왕 헤롯 때에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오늘과 다음 주 설교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절망 가운데, 절망 속에 들려오는 늦은 응답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절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고통스러운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먼저 이 개인을 볼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볼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경건한 사람들인데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 부러울 것이 없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러면 사가랴의 직업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네요. 아론의 가문이다 그랬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대제사장 집안이니까 제사장과 제사장 집안에 있는 딸이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pastor's kid,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 자녀들 중에 적은 숫자, 많은 숫자 말고 적은 숫자가 곁길로 나가기도 해요. 구약의 엘리 제사장 자식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6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다 보니까 나가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받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니까 먹는 것이 풍족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자라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었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단순하게 젊은 나이에 자녀가 없으니까 시부모님들이 와서 아니면 친정엄마가 와서 아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생기겠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7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에 이중적인 절망이 담겨져 있어요. Doubly impossible. Doubly hopeless가 들어가 있어요. 이중적인 절망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한 거죠. 아이 무리한테 아기는 없어라고 이미 포기한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읽겠지만 25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는 이 엘리사벳이 나에게는 부끄러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아기가 없으면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비록 이미 포기했다 할지라도 누구네 집 손자 첫돌 돌잔치 한대 그러면 갔을 때 초대받아서 갔을 때 축하해요 그러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아플 것 아니에요. 쓰라릴 거 아니에요. 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절망적인 상태. 그런데 이 부부만 절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서론에서 그랬죠.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절망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5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왕 헤롯 때에 라고 하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도대체 이 헤롯은 누구길래 그러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유대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유대의 왕은 누구의 혈통이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는데 이 헤롯은 다윗 혈통이 아니에요. 그것도 절반만 유대인의 피가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아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리고 유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도 아예 아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이게 비비는 거를 잘했어요. 아부를 잘했어요.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확실한데요. 그냥 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잘 하고 그래가지고 아 저기 팔레스틴 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내가 대신 얼굴마담으로 좀 일 좀 해드릴게요. 매니지먼트 해드릴게요. 그러고서 손을 비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로마 황제가 이 팔레스틴 전체를 이 한 사람 헤롯에게 헤롯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에요. 왕이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3등분을 해요. 3등분을 해서 3분의 1만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왕이라고 하는데 자 일반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절대로 안 좋아하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여러분 아시죠?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잖아요. 상종도 안 하는 거잖아요.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혈연이 섞였다. 혼혈이다. 그래서 만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헤롯은 반반씩도 섞였으니까 일반 유대인들도 헤롯을 왕이라고 겉으로는 뭐 왕이시여 그러실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헤롯은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천만의 말씀 로마 사람들에게 손 비빈다고 그랬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믿었겠죠. 숭배했겠죠. 로마의 신을 숭배하고 그리스 신을 숭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헤롯은 우상 섬기는 거네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더니. 자, 이 사가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단에 분향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사가랴는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아기 주세요. 그 기도는 이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받고요. 헬라 사람들한테 핍박받고요. 저 왕이라는 사람한테 핍박받고 빌라도 총독한테 핍박받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헤롯은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도표로 만들었어요. 대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헤롯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이끌어가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있죠, 정치적으로? 헤롯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잊지 않으셨고요. 모세와 했던 약속 잊지 않으셨고요. 다윗과 했던 약속 잊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시지만 그러나 약속을 해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아요. 소위 이야기하는 원시복음, The Original Gospel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건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이겨버릴 것이요. 승리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가 그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에 충분합니다. 그 약속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등장을 시킵니다. 천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11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어느 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보통 성경에서 우편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서시는 것보다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오른쪽, 우편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등장을 할 때 우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축복하러 나타났으니까 사가랴가 오두방정을 떨면서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처음에 반응은 뭐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놀라지 말라라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더 놀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가브리엘의 등장 자체가 놀라는 일인데 그 약속 가운데 응답 가운데 더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죠. 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 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 이미 포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주네요.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라. 아,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네요.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이름이 아니에요. 요한이 이름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죠. 그러면 기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무슨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가랴가 아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직분을 맡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중에 하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자기 개인 기도했을까요? 제가 최소한 새벽마다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저희 가족들 기도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교회와 선교사님과 그리고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개인 기도는 그냥 개인 기도 따로 하고요. 뭐 여기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기도 먼저 다 하고 시간 좀 남으면 달이 쥐 안 나면 조금 더 기도할 때 이제 하기는 해요. 사가랴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가랴도. 그런데요, 이 사가랴가 이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요,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5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이 18,000명 정도 됩니다. 제사장이 18,000명 정도가 되고 24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고요. 24개의 그룹이 순번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성전을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대충 730명이에요. 그러니까 18,000명 중에 730명을 뽑았고 그중에서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한 거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기회가 돌아올까 말까 하는, 즉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그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에 대한 응답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소한 자기를 위한 기도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응답이라면 사가랴에게 안 주시고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리로 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 모르는 선지자들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찾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사가랴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준 거예요. 사가랴와 사가랴 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과, 그런데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맡기세요. 그래서 그 응답과 사명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하나 있는데 내년 2023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아, 이런 건 또 아멘을 크게 하시네. 여러분들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그 나타나는 모습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잔잔한 거 보지 마시고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그냥 짜잔하게, 야 옛날에 사라가 애기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고선 죽어나. 한나도 애기 없어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사무엘 주셨잖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오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원대한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원대한 일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사명을 줍니다. 사가랴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15절 말씀에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텐데,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시린이 될 텐데, 구별된 자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게 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되게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지금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아기를 갖지 못하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룩한 자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바르게 키워라. 술 못 마시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성경은 이미 예언했어요.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응답에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는 단순하게 너 아들 있을 거야 이제는 걱정하지 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해라. 이 아이가 원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시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원대한 일을 이룰 거야.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의 아들 요한은 원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의 길을 예비할 거야. 그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삶은, 그래서 요한의 삶은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알았어요. 주제 파악을 했어요. 나서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인데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어느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 뒤에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서 구름대같이 몰렸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나 아니야 내 뒤에 오는 분 바로 이분이야, 나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돼, 어휴 내가 감히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다가올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린 양이 어떤 개념입니까? 제물의 개념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의 제물의 모습이잖아요. 희생 제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저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희생 제물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가리킨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다를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죽은 후에 묻히는 그 무덤에 묘비가 달고 달아서 여러분의 세 글자 이름이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돼요. 그러므로 이번 크리스마스도 다른 이야기도 축하해주고 즐거워하세요. 예,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번 크리스마스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풍성해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마음껏 소개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